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그 둘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께서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커서 부자가 되겠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아들 주원이는 소방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데 얘만큼은 소방관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제 아들이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너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했다는데 왜 그랬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소방관이 돼서 돈 많이 벌려고. 우리 그 인생의 목적이 돈에 있으면 우리 수준은 유치원 다니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후 410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시내가 당시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고트족에 의해서 무려 5일 동안이나 철저히 유린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던 암브로시우스는 로마가 멸망한다면 과연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는 당시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가장 강력한 나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가 야만인에 의해서 침략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미국의 경제와 군사 중심지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납치된 비행기가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그리고 국방부 펜타곤이라고 하는 건물에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슬픔과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지금은 악의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지금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승리한다.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지난 20세기에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5천만 명이 넘는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가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하는 1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독일은 600만 명의 유태인, 그리고 소련군 포로를 300만 명, 그리고 폴란드인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사건은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탈린 통치하에서 2천만 명이 제거되었고 모택동에 의해서 3천만 명이 학살당했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17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나미라든지 대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에 의해서 전 세계는 재앙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충격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혼란과 공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이처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 반문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자신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삶의 기준이 바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시련과 고통 너머에 나의 고통과 나의 시련 너머에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정신적으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성취해가는 그 성취감을 느끼는 것인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계획인가, 그러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워나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두 가지 믿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아먹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악의 세력이 지금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인생의 소망인 사람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본문 41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헌금 넣는 사람들을 눈여겨 바라보십니다. 그때 마침 부자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대조적으로 정말로 가난한 한 여인이 두 렙돈 집어넣는 것을 보십니다.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한 렙돈은 당시 임금, 노동자들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하루 임금이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한 렙돈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그거의 128분의 1, 390원이 한 렙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고드란트, 즉 두 렙돈을 넣었기 때문에 780원, 천 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하찮은 돈을 이 여인은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3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도 헌금을 했고 가난한 여인도 헌금했는데 주님께서는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는 넉넉한 가운데 헌금을 했지만 가난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항상 내 생활비 전부여야 되는가?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는데 가난한 과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라 할지라도 그녀가 드린 금액은 하루치 생활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루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루치 생활비를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 달치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치 월급을 다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 전부를 드렸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여인이 더 이상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이를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의미에서 주님은 이 여인의 헌금 드림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면 내가 개선 장군이 되어 개선 행진을 하고 들어올 때 나를 기쁨으로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 입다를 맞이한 사람은 이방인도 아니었고 노예도 아니었고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입다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자신의 외동딸은 입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외동딸을 입다는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그 사실,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을 보고 입다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참담하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참담하다고 하는 것은 끔찍하다, 절망스럽다, 너무나 슬프고 괴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참담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던 입다는 정말로 자신의 딸을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하나님과 서원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억지로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억지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과연 입다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몰랐을까?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드렸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과연 기쁘게 했을 것인가? 왜 입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도 자신의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외동딸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신이 한 약속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동기가 입다는 자신에게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드림의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과정도 달랐습니다. 입다는 억지로 드렸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억눌러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입다처럼 참담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씨앗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으므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또한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행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과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동기가 자기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라고 그 동기가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기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입다는 억지로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드렸으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빠지고 제사만을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보다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평안을 누리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을 누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이렇게 속삭입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겉으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근심과 갈등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바라던 대로 자랐어요. 그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나는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나는 아이들에게 절제하도록 가르쳤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고 자랐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훈련했더니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랐거든요.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 결과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경건한 아이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랐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 고백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반항하는 아이들, 속 썩이는 아이들, 세상 속에서 불황하러 살아가는 아이들을 두는 그 자녀의 부모들을 낙심시킵니다. 제 주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찾아올 때 한결같이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서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의 모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을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이 우리로부터 뺏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웠을 때는 우리가 시련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갈 때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반석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이 무엇이겠느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둘째는 닌텐도 게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 딸은 뭐 특별한 선물보다는 아마 자기 친구들하고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맘대로 노는 것일 거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그런 선물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그 선물을 갖지 않고 엄마 아빠하고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낼래? 어떤 걸 선택할래?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선물을 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첫째 딸이 5살쯤 되었을 때 그날 금요일 날 교회에서 심야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우나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 잠옷차림으로 아이가 뛰어나와서 울고 있는데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너 왜 잠옷 바라보러 나와서 이 밤에 울고 있니? 그랬더니 자다가 깼는데 엄마가 없어서 무서워서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엄마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했던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엄마 아빠를 떠나 자기 친구들하고 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기를 내가 너에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 명예의 축복, 이런 축복을 주는 걸 원하니, 아니면 이런 축복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입다처럼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을 비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그 마음은 부자였는데 그의 현실은 극빈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원수를 사랑할 마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야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놓고 그 원수를 사랑할 마음은 안 주시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랑할 마음을 안 주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현재 삶 속에서는 나는 절대로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사렙다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이것이 사렙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그리고 굶어 죽으리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렙다 과부를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거 놔주라.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그런 제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게 요구했고 사렙다 과부는 또 너무나 당연하게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음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가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사렙다 가부의 이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속임수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전부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더 풍요로운 물질이 주어졌다거나 그들이 더 건강해졌다거나 더 오래 살았다거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렙다 가부나 가난한 여인이나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으나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을 맛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3년 9개월 전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고 나면 일주일 후에는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3일이면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수술하면 실밥도 뽑아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는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했고 의사 선생님도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술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받기 바로 전날 담당 주치의가 와서 저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각서에 사인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제 왼쪽 귀 뒷부분을 탁구공만한 크기로 구멍을 내야 하는데 그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그 크기의 두 배만큼을 절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7번 신경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7번 신경은 숨골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숨골을 건드리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번 신경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9번 신경을 당겨서 제껴놔야 되는데 이 9번 신경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음식물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9번을 제끼고 다음에 8번을 제끼고 또 들어가는데 이 8번이 다시 문제가 생기면 청각이 마비가 돼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9번과 8번을 제끼고 7번으로 들어가서 7번 신경에 랩핑을 하게 되는데 이 7번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안면 신경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수술을 받고 잘못된 사람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3년 전에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면 10번도 더 넘게 수술을 하고 1년이면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수술을 하고 3년이면 3,000명이 넘는 사람을 수술을 하는데 그런 잘못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수술을 받았는데 3년에 한 번 나온다는 그 케이스에 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부터 청각마비 그리고 안면신경마비 성대마비 이 세 가지 마비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혼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한 달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성대마비가 찾아오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침 한 방울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이 물이 들어갈 때 이게 기도로 들어가서 계속 기침이 나오기 때문에 침 한 방울도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면이 마비가 돼서 양치질을 하면, 그리고 양치질을 헹구기 위해서 입 안에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그냥 줄줄 샜습니다. 그리고 청각이 마비가 되어서 이 왼쪽 귀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저를 수술한 의사가 3주 동안 병원에 제 방에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이 수술을 받고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신경을 잘랐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온 것인데 이게 신경이 자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마비인지 하는 것은 3주 후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3주 후에도 이게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신경이 잘린 것이고, 신경이 잘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회복의 기미가 보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3주 동안 저를 수술한 의사가 제 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히 3주가 지나니까 약간씩 제 목소리가 돌아오고 침을 삼켜도 기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새벽 5시 20분이 되면 간호사가 저를 찾아와서 혈압을 재기 위해 저를 깨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일어나서 병상에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아닙니까? 중풍병자도 다시 살리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만져주시면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제 신경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주님, 오늘은 저를 좀 꼭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의사나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의 능력, 이렇게 제가 간증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 기도가 잘못되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고 있었던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와서 저를 보면서 우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흘렸던 그 많은 눈물보다도 그 병원에 있었던 그 한 달 동안 제가 흘렸던 눈물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감동과 은혜를 느꼈습니다.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기적보다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시련을 주셨습니다. 제가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처해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시련이,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응답이 저의 믿음의 경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닥치는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결단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가꾸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 그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지금보다 더 좋은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놓고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 갖기보다는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비록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